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의사는 창조주시다. 이론론적으로 볼 때 그것이 진리다. 그러므로 죄사함이 있을 때만 치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치유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전혀 상관없이 치유가 존재해야 해요. 합니다. 자, 이것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첫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까 잠깐 이 이거 잠깐만 한번 보고 지나갔습니다. 사단이 질병의 뭐요? 창시자이다. 사단이 병을 줍니다. 마음의 질병이 도처에 만연되고 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질병의 10분의 9는 여기에 이 마음의 뭐요? 마음의 근거를 둔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악인들의 끝없는 고통과 같은 그릇된 교리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함으로써 민감한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질병을 사단이 유발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품성의 올바른 이해만이 뭐예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품성을 받아들일 때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치유가 뭐예요?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러한 사단은 이 헬라 사상을 이 이원론을 우리의 생활로 하기 위하여 이 치유 사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치유 사역과 헬라적인 치유 사역의 투쟁이라고 해도 복음 사업은 그것의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 기별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적인 건강 기별이. 자, 우선 우리가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는가, 헬라적으로 오해를 하게 됐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빨간색이 잘 안 나오는구만요. 이거 뭐예요, 여기? 치료. 치료와 치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치료와 치유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치료와 치유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큰 예는 뭡니까? 가장 비참한 예는 뭐예요? 치유봉사인데 무슨 봉사? 치료봉사라고. 이거 참 비참한 겁니다. 책 제목부터가 우리가 잘못 번역을 한다. Ministry of Healing. Healing이라는 말은 치유라는 말입니다. 병이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치료는 뭐예요? 치료는 병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치료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치유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치유는 그것은 완전히 누구 몫이에요? 창조주 몫입니다. 예.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치료, 병 고치려, 병을 고치다. 증세의 치료, 영어로 symptomatic 뭐라 그래요? treatment라고 합니다. 혹은 therapy, 혹은 remedy라고 합니다. remedy. 와이프인이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natural 뭐예요? remedy. remedy라는 말은 치료라는 말이요. 증세 완화를 remedy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의학, 그것이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우리는 환자를 뭐 하는 거예요? 트리트먼트하고 레메디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치유할 수 뭐예요? 없습니다. 왜? 치유 그 자체는 유전자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니까.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아. Symptomatic 뭐예요? Relief. 예. Remedy라는 말은 이 relief란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아. 아. 그래서 와이프인께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우리는 환자들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치료와 치유가 혼동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약초로 병을 어떻게 해요?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버릴 수 있도록 사단이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의 구분을 뭐예요? 흐리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도 출애굽기 15장 그렇죠? 26절 나는 너희를 뭐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아무 이상 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뭐요?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광선이? 치료 치유하는 광선입니다. 본문에는 전부 치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치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치유는 병 나을 유, 병이 낫다. Heal, healing, 뭐요? Cure. 이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atural remedy. 이거는 자연 뭐요? 자연요법, 자연치료지. 자연 뭐가 아니다? 자연 치유가 아닙니다. 자연에 나는 약으로 치유될, 약초로 치유될 수는 뭐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전자 변질로 인해서 어떤 병이 생기면은 그 병이 생긴 결과로 어떤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세로 환자가 괴로워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요? 치료법을 사용해서 치료해 주라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치료해 주는 동안 나는 그 사람을 뭐예요? 치유해 주겠다. 이것이 건강기별을 재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료와 치료 치유 자체를 혼동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건강기별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약초로 치유하는 기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누가 빠져버린 겁니까? 참의사이신 창조주가 빠져버린 그러한 대체의학적 건강기별로 전락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 과정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이 건강기별의 이런 적용 방법은 순전히 뭐예요?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지 못한 채 적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는 다르다. 치료는 인간이 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자연치료제, 인공치료제. 그래서 하나님은 인공치료제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라? 자연치료제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죄사함과 구원과는 뭐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외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만은 외과도 외과적 치유가 아니라 뭐예요? 외과적 치료입니다. 예. 수술해서 떼냈다고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의 변화가 옵니까? 품성의 변화가 따라오지만은 치료는 품성의 변화 없이 죄사함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도 뭐요 있습니다만은 치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무엇이 치료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치유는 뭐가 필요해요? 치유력, 곧 뭐에?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죄의 사함과 구원과 뭐예요? 이 치유는 병행한다.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 여러분, 아까 목사님 한 어떤 분이 이 파워포인트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미나 끝나면은 저희가 필요한 파워포인트 제가 정리한 것을 좀 부족하지만은 CD에 복사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떠날 때 못 드리면은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 게 아니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웹사이트에도 올려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도 유전자가 나왔죠, 그렇죠? 주의 책. 와이프님께서도 이 실물 교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무엇의 법칙도?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친히 기록되었다. 박수. 네.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네. 이게 1900년대 유전자에 대하여 아무것도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이 뭐예요? 없을 때. 네. 담대하게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열어보니 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전자를 가지고 독재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입력해놨지만은 우리는 거기를 선택하지 뭐예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변질된 상태입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그래서 말씀 속에 창조력이 있고 창조력이 능력이며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은 뭐입니까? 약속이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악했습니다. 악했어요. 너무너무나 제가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히브리적이다. 왜 히브리적입니까? 왜 히브리적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저는 여기서 막 히브리를 팍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명령과 약속은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네. 명령은 어디까지나 명령이지요.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지 왜 명령이 약속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알면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품성을 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명령은 뭐예요? 약속일 수밖에 뭐예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와, 굉장하다. 네.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왜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피조물인데 명령해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의존하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 피조물을 창조주가 명령을 한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아를 입양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9살 난 고아를 입양을 해서 얘는 지금 절대적으로 이상구 박사에게 뭐요?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돈 안 주면 그건 뭐 학교 보내는 것도 이상구 박사가 좋은 학교에 돈을 써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이 9살 난 고아 보고 너는 꼭 의사가 되어라 라고 명령한 게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예? 네? 명령이요? 약속이요? 나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혼자 힘으로는 의사가 될 수 뭐요? 없을 때 의사가 되라는 명령은 내가 너를 의사로 뭐요? 만들겠다는 약속이죠. 박수! 예. 네. 여기에서 하나님 품성이 돼.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렇게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하는 말은 명령과 약속은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정신.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인간의 변질된 죄인의 품성대로 하면 하라 하면 뭐요? 해야지. 그리고 약속하면 약속이고 완전히 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지금 완전히 헬라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 다르듯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르며 그 깨닫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명령을 들으면은 그런 명령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율법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될 수 없습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명령이 약속임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명령은 약속이니까 나는 그 이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으로 해주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라. 명령이 명령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논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가 뭐요? 않습니다. 저는 이래서 와이프인이라는 분은 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 있습니까 여러분? 네. 명령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으로는 명령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여러분 모든 명령이 약속이라는 것이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를 무슨 궤라 그래요? 약속의 궤 아닙니까? 뻔한 번자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뻔하게 나와 있어도 헬라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명이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은약이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만큼 바벨론에 지금 바벨론에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근데 선택권 얘기를 또 잠깐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면은 창조주는 더 이상 뭐가 없어집니까?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선택권을 줬고 너는 네 입맛대로 뭐요? 선택했으니까 끝이다. 나는 더 이상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뭐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품성상 그렇게 말할 수가 뭐요? 없고 죄인이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멸망으로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책임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품성을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다 이러고 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 품성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랑의 논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 자체가 뭐예요? 다릅니다. 우리의 논리는 뭡니까? 내가 네 선택권 줬지? 네가 잘못했지? 그럼 네가 책임져.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동서양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책임지지 뭐예요? 않습니다. 왜? 왜 책임지지 않아요? 선택권 줬으니까. 선택권 줬고 네가 뭐예요?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으니 그 잘못된 결과를 네가 당하라 하는 것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이를 기르는 원칙입니다. 그것도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는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차원에서는 비성경적이에요. 책임 안 지는 면에서 우리는 선택권을 안 주는 데에서는 비성경적이지만 죽으라 하고 책임져요? 선택권을 안 주니까 책임져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좋은 점을 동서양이 어떻게 해요? 쪼개서 나누어 가진 겁니다. 하나로 통일되어야 될 것을 이것도 이원화한 겁니다. 선택권과 책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선택권을 줘도 어떻게 해요? 책임은 책임. 멋있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해 들어가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 중심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과 다 나와서 이 엘렌 화이트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 보면요 기똥찹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젊어지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품성 속에 있는 뭐예요? 창조력, 생명.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없구나.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명령할 수도 뭐요? 없구나. 와, 감사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될 때 정말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 멋있다. 네. 이런 거요, 조금만 내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이 병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병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병났을 경우에는 가만 보면요.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선택권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책임도 뭐요? 안 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받아야 될 벌을 뭐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병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품성의 그 합리적인 면을 잘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합니다. 와, 그렇구나. 그럴 때 내가 더 그런 분의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놓칠 수가 뭐예요? 없고 나는 끝까지 따르리라 하는 이 결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품성을 모르고 결심한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결국은 나의 뭐요? 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결심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저희가 준행하겠나이다. 행함으로 말해요. 품성의 오해가 모든 신학의 오해를, 신학 속에 있는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고아에게 의사를 창조하는 명령입니다. 이 고아를 무엇으로 창조해요? 의사로서 창조하는 명령은 이 고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명령은 명령일 수가 없고 약속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창조주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율법, 명령은 품성의 사본이다. 품성은 사랑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모두가 명령으로 인식될 때는 우리는 무슨 말밖에 할 수 없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말은 나올 수도 뭐예요? 없습니다. 사실은. 품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약속하지만 명령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명령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은 내가 너를 뭐예요? 내 품성을 깨닫게 하여 그 품성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너를 죄를 사하고 그 죄사함으로 치유받게 뭐예요? 하겠다라는 약속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보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 놈이 있거든 뭐요? 성 밖으로 끌어내 뭐요? 돌로 쳐 죽일지니 하는 명령과 이 말이 어떻게 일치가 될까요? 히브리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 그 히브리적으로 다시 보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명령을 뭡니까? 예,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지금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명령을 준행하고 있죠. 이게 약속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누구죠? 죄 없는 자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네? 죄 없는 자 그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중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그 한 50명 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엇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의 품성에 의하여 뭐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로 뭐요?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라 이겁니다. 돌은 뭡니까 여러분? 돌?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 돌이신.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나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깨닫고 병이 나았지.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됐죠. 그 사람이 돌로 칠 때는 어떻게 칠까요?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는 것을 본인이 할 수밖에 뭐요? 없었습니다. 본인이 바로 무엇인데? 돌입니다. 살게 하는 산 돌이십니다. 생명의 돌입니다. 그 돌이 여자를 칩니다. 여자를 치죠. 치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죽어. 무엇에 대하여 죽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태어나죠.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게 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라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와, 행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아, 명령이 약속이라는 그 궁극적인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 왜냐하면 저는 이 신명기 읽을 때 다 나오잖아요. 민수기, 출애굽기, 성 밖으로 끌어내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예언의 신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뭐요? 사분을. 이게 혼돈이 돼서 죽겠더라고요. 율법은 율법이고 품성은 뭐요? 품성 이원화되어 있는 줄로 생각했다. 하여튼 이 얘기는 네, 좀 나가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명령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참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그 유전자를 작동할 수 뭐예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명령은 약속이다. 유전자는 명령이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그러므로 유전자는 명령이며 그러므로 뭐예요? 약속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다르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로서 오는 것이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염색체가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있다고요? 23번까지. 그래서 1번 염색체가 제일 키가 큽니다. 제일 길죠? 2번은 조금 짧죠, 그렇죠? 3번은 더 짧죠. 4번 더 짧고, 5번 점점 짧아지고, 이게 이제 이쯤 가면은, 이쯤 가면 18번, 19번, 20번 이쯤 가면은 이재숙 씨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제.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모든 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고. 비만도 결국 이 유전자의 변질로서 옵니다. 아시겠어요? 간질도 그렇습니다. 당뇨병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병도 그렇고, 녹내장, 전립선암, 예, 대장암, 폐암, 예,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유방암, 모든 질병들, 자 보세요, 동맥경화, 췌장암, 예, 백혈병, 모든 것이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 명령은 곧 무엇이다? 약속이다. 라는 말을, 유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명령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BRCA, 예, 유방암, 요 유전자가 변질되거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아마 유방암 수술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인지 아십니까? 유방암 걸리지 말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 유전자를 들여다보면요. 아하, 우리는 유방암에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방암,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겠다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유방암 인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항유방암 인자. 그 유전자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방암 걸리지 말지니라는 명령인데 내용을 보면 뭐예요?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너의 유방세포를 내가 뭐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유방암,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크, 멋지죠. 그래서 이 BRCA라는 이 유전자는 특수한 항암 물질을 생산합니다.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유방세포가 막 암세포로 변화되려고 할 때 이 BRCA1이라는 물질이 자꾸 생산돼가지고 우리 참읍시다. 암세포까지는 되지 뭐요? 납시다. 하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유전자는 목사님들 몫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유방암 환자들 많이 옵니다. 매 기마다. 다음 기에 우리 환자가 지금 넘쳐서 지금 문제인데. 유방암 환자들, 대개 매 기마다 유방암 환자들이 대여섯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왜 유방암에 걸렸습니까? 이 유전자가 뭐예요?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작동 안 하게? 이 유전자 작동을 뭐요?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럼 거부하느냐? 한번 이 P53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P53. 이 P53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해내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Tumor suppressor. Tumor suppressor factor 뭐 이런 걸 혹은 무슨 anti-cancer fac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 세포가 암 세포로 변질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 P53 유전자를 클릭을 해가지고 작동시키면은 항암 물질이 생산. 그래가지고 간세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암세포 되지 말자. 정상세포로 남아있자. 그럼 어떤 사람의 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술 자꾸 먹는 사람. 술 자꾸 먹어서 간세포를 막 괴롭힌다고요. 지금 간세포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도저히 이 사람 몸에서 정상세포로 유지될 수 뭐요?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을 이 환자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술 먹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스트레스 받죠. 누구누구를 미워하고 있죠. 남양호가 내 돈을 떼먹었는데 그놈은 돈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저놈의 새끼를 잡아넣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머리가 꽉 차서 미워하고 걱정하고 이 돈이 없으면 내가 큰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예요? 내 앞길을 그냥 그 돈에만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요 P53 유전자가 자꾸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쉼을 주시죠. 저 P53 유전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를 쉬게 합니다. 네, 세포를 쉬게 합니다. 세포를 휴식시킵니다. 휴식시켜놓고 이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포가 휴식을 하지 않으면 이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DNA repair mechanism이라고 합니다. 그 메커니즘 잘 일어나죠. 세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포가 쉬어야 됩니다. 그래. 남양우가 내 돈을 다 떼먹었어도 나는 그래도 남양우를 뭐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양우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모든 나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나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쉼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P53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휴식 물질을 생산해 줍니다. 그럴 때 손상되고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P53 물질이 저 물질 종양 억제 단백질은 바로 무슨 물질입니까? 암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뭐요? 약속이지요. 네. 멋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우리 세포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죠. 싫다니까요. 나는 걱정할라. 미워하고 싶은데 내 미워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은 강제로 병 안 걸리게 하실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병 걸리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겁니다. 아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잘못되어 가도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기로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한테 못 맡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 걱정, 남의 걱정까지 어떻게 해요? 사다가 밤잠을 못 자면은 쉼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 P53 유전자가 쉼, 휴식 물질을 생산해서 여러분의 세포를 어떻게 해요? 휴식시켜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가진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에 안 걸리도록 하겠다는데.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장인한테 뭘 줬습니까? 지혜를 줘서, 야, 너는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러냐? 좀 천부장하고 뭐요? 부장해서 다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좀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모세가 만약 그렇게 안 했더라면 뭐 걸리는 거요? 암 걸립니다. 모세라도 암 걸립니다. 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비만 있죠, 비만. 이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냐면요. 하나님이 체중 조절을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 날씬하던 것을 뭐요? 하도록 유지시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의 체중을 뭐요? 책임질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내 체중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니까 저 유전자는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작동 안 합니다. 작동 안 해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단식을 하든지 내가 운동을 하든지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일. 유전자를 배우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대로 약속을 믿어야만 체중도 감소될 수 뭐요? 있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 예. 체중도를 실패한 사람은 달리 보게 됩니다.
아, 그렇죠. 체중 조절 실패한 사람은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우리의 아까 어저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거북이 얘기하면서 아침에 갑자기 해파리가 뭐예요?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거북이가 몇 시간 생후 몇 시간 됐을 때는 해파리를 먹도록 하나님이 입력해 두시고 해파리를 보내시고 그것을 보고 거북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뭐예요? 땡기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보면은 요 유전자에서 요 물질이 생산되면 너희가 땡길 것이다. 땡기도록 해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절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와서 절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절제라는 게 뭘까? 요새 제가 절제를 상당히 잘합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 제가 절제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음식 막 허겁지겁 먹고 막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릴 때부터 갈비라 워낙 말랐거든요. 말르니까 이 좀 이렇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덩치가 없어. 우리 덩치란 말 쓰지 않습니까? 마르신 분들은 그 고민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조금 살이 좀 붙었으면. 남양호도 지금 살찔라고 지금 노력합니다. 그런데 남양호는 살찌면 안 되겠어요. 여자들이 다 병, 더, 노래에다가 그냥 그, 지금 살 안 쪄도 미남인데, 예. 지금 살 쪄놓으면 뭐, 와, 해가지고 사고 날까봐 겁나. 어때? 대변인이 조용하네. 어떻게 조용해, 어떻게. 못 들었으면 됐어, 못 들었으면 됐어. 못 들었으면 됐어. 아, 남양호는 살찌면 큰일 난다고. 지금도 미남인데 살 좀 더 찌면 어떡해.
지금처럼 멋있지 않아.
자, 그래서 살쪄보겠다고 제가 어떻게 해요? 막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찔 욕심 때문에 만족감을 누릴 수가 뭐예요? 없었습니다. 항상 배가 부르면 야 이거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찌는데 하니까 내가 음식을 먹고 아 잘 먹었다 아이고 이 정도면 아 만족하다 이 만족감이 없는 거죠. 지금요 여러분 체중을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책임지고 조절하려고 하신 분들은 점점 음식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지고 그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전자를 보면은. 우리의 유전자에, 우리 유전자 중에 일단 먹었으면, 아, 잘 먹었다 하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자, 어디 갔냐. 봅시다. PYY라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Released by the cells in the digestive tract. 그러니까 소화기에 있는 세포에서 생산되는 물질이다. PYY가 물질인데 In response to food, this hormone tells the brain the body is 뭐요? full. 충분하다. 더 이상 안 먹어도 뭐요? 만족하도록 차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만들어, 이 물질 생산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이상구에게 가장 적합한 양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상구를 스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과식은 아주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PYY 생산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클릭을 하셔야지. 그러면은 이상구 소화기에서 PYY가 뭐예요? 저 생산되는 거지. 유전자 작동하면서. 그럼 이상구는 뭐라고 할까요? 수저를 놓으면서 아, 잘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잘 먹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만나는 의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근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뭐요? 않고 내 자신의 목표가 있어. 좀 더 먹고 뭐요? 그래서 살 빨리 쪄야지. 하면은 하나님은 PYY를 생산해 줄 수가 뭐요? 없고 또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PYY를 생산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는 더 이상 PYY를 강제로 생산하시면 그거는 공의에 어긋납니다. 하나님 품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PYY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단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이 생기지를 뭐요?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KBS 때도요. 그때 많이 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강의 안 한 게 뭐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절제가 뭔지 모르니까. 제 자신이 모르니까. 저도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제라는 것의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히브리적인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절제 뭐 헬라적으로 하면 뭐예요? 담배 안 피고 자기 뭐예요? 자제하고 뭐 이게 다 헬라적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차원에서 절제를 우리가 논하고 있었지. 예. 하나님이 해주는 절제는 내가 모르겠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경험을 안 해보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할 수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를 하면 제가 제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절제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는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왜? 이제는 희한하게 여러분 어저께 저녁 식사 때 여러분 그 국수 나왔죠? 모밀국수. 그게 이상구의 6년 전에 7년 전에 정량이 몇 개인 줄 압니까? 8개입니다. 당연히 8개죠. 그런데 어저께 제가 몇 개 먹을게? 3개. 네. 감자 3개에 국수 8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감자 1개 뭐요?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네. 감자 3개에 국수 8덩어리를 먹어도 만족감이 뭐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잘 압니다. 요새 생각해보면요. 그때 과거를 회상해보면은 요새 이제 살이 좀 붙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아, 그때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떠세요? 열심히 먹고 있으면요. 한 네 개쯤 먹었을 때, 반쯤 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마워.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가만 계세요. 살 쪄야 된단 말이에요. 살은 내가 찌게 해줄게.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쪄야 된다고 생각해. 예. 여러분 요새 의사들이 체중을 조절하라는 말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입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입니까? 예. 철저하게 헬라적 사상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성취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건강기별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건강기별, 히브리적인 건강기별이다 이 말이죠. 예. 놀라운 건강기별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때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환자분들 중에 아, 이 박사님 대식가시구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절제를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구태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박사님 그 소식이 좋다는 말이 참말입니까? 제가 먹는 걸 보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다 먹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덟 개를 먹을 걸 다섯 개만 먹고 나면은 억울해서 죽겠는 거야. 억울해서. 살찔 수 있는 기회를 뭐예요? 놓칠 것 같아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억울했던 생각이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탁 국수 세 덩어리 딱 먹고 감자 딱 먹고 그 다음에 수박 먹고 그랬더니 뭐요? 만족해.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먹어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만족한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일하셨겠지만 내가 왜 그거를 뭐요? 모르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먹어졌겠지. 제가 이렇게 살찌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 건강기별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수록 뭐예요?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거죠. 이제 와 이제 이렇게 힘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제가 54년 동안 살찌려고 노력했던 노력을 어떻게 해요? 포기했습니다. 제가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배워가면서 내가 내 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맨날 하면서 살찌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뭐예요? 실천을 옮기지 않고 있는 거라. 그럼 이게 뭐냐 말이에요. 나는 그런 신앙을 하기가 뭐예요?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살찌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한번 믿자. 근데 안 믿겨잖아요.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살찌는 것도 당신께서 친히 해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를 열심히 매일매일 하니까 점점 뭐예요? 먹는 양이 줄더라고. 점점 만족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안 억울한 거 있죠? 그러면서 몸 컨디션이 이 과식이란 게 굉장히 해롭거든요. 내 몸에 필요 없는 것을 과량을 몸에 넣는다는 것은 그거는 와이프인 말씀대로 하면요. 굶는 것보다 뭐예요? 더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런 거 못 배웠거든요. 많이 먹으면 고칼로리는 다 좋다고 배우고 졸업한 의사거든 우리는. 예. 그래서 요새는 요새 이제 절제가 뭔지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절제가 뭔지를 이제 조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는 또 먹고 싶게 해줍니다. 예. 그렐린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면은 한급 팽을 준다. 와 땡긴다 말이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건강개혁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와이프인도 자기 뜻대로 음식물 개혁 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력으로 못했어요. 실패.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마음 먹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고기 못 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예 한 3일 굶어버렸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굶고 나서 딱 보니까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뭐요? 서 없어지더라고 말이죠. 예.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체험한 거죠. 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원장님 고소공포증 본인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저것을 고쳐줄 수가 뭐요? 없었습니다. 예. 창조주만이 뭐요? 참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직 체험해서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건강기별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질병이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해 두신 것, 약속해 두신 것을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뭐요? 않겠다는 태도로 사는 겁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잠깐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보신 이런 여러 가지 대부분의 병들을 지금까지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와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질병들을 성인병이라고 부를 수가 뭐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당뇨병이 한 50이나 돼야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요? 20대에도 생기니까. 고혈압이 20대 초반에도 생기니까. 동맥경화가 벌써 28살에 오니까. 예. 중풍이 30대 때 중반에 오니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암은 65세 이후에 나오는 병으로 배웠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이 22살 처녀가 유방암에 다 걸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대한의학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의했습니다. 아시겠죠? 목사님들 이거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인병이라는 명칭 대신에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그 명칭이 뭐게? 생활습관병입니다. 여러분, 저는 현대의학에 두 가지 큰 혁명이 일어났다. 첫째 혁명은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첫째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혁명은 뭐예요? 이 유전자의 변질로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이다? 생활습관 때문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혁명입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원인 그러면 생활습관 아니다 이랬습니다. 아니고 원인이 따로 있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제는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뭐요? 없게 되고 정직하게 생활 습관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혁명적인 사실을 하나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혁명을 합성해서 세 번째 놀라운 진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 합성해 보세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 변질이다. 이러한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 때문에 온다. 이걸 합성하면 새로운 결론 하나 내려보세요. 너무 빨리 가시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가버려. 너무 빨리.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결론 있잖아요. 새로운 결론.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그런데 그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오는 모든 질병은 생활습관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는 다 좀 너무 너무 발전된 결론이죠. 그 결론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전에 그거는 두 번째 한 얘기고. 아, 유전자의 변질은 뭐 때문에 온다? 생활 습관 때문에 온다. 박수.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키려면요, 굉장한 첨단적인 과학적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오세계원은 그 환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 경의를 표해요? 어떤 기술을 발휘해가셔가지고 그렇게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에다 걸리셨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기술을 발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의 결론이 나오죠. 생활 습관을 고치면 병은 고쳐 뭐요? 진다. 유전자는 다시 돌아온다.
조작은?
예? 조작. 예? 그렇죠. 조작은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 암 걸리게 된 조작은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작보다 더 복잡한 조작입니다. 그건 마귀감 조작이죠. 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복잡한 조작도 전혀 유전자에 대한 조작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그 글자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면 된다는 것이 현대 건강 기술입니다. 알겠어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네. 말씀이 병을 고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 속에 치유의 능력이 뭐예요? 있습니다. 아멘. 예. 네. 다 같이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이 아침 시간 동안 이렇게 더운 방에서 당신의 품성 속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 헬라적인 정신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취해서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히브리의 성령을 부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모든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당신께서 받은 히브리의 정신으로 그들의 헬라 정신을 깨울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